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2절 말씀 찾으십니다. 한 절씩 읽고 가십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화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또 그로 인한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 오는지 아니면 오고는 있는지 아니면 올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체험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경험이 없고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가는지 오지 않은 것인지 올 것인지 이것을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에게 네가 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야 이렇게 해서 말은 좋지만은 과연 그것이 기분만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나이가 오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의 떡이라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연 그림의 떡이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함 받고 있는데 근데 이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게 맞아 내 구원받는 길이야 하고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그 길만 따라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틀린 길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구원의 길을 예를 들어서 좋은 길이고 내가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길을 여러분 판단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인도하는 이 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말로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스스로 판단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의 판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을 어떻게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까? 죽는 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선 이 길이 우리 세상 사람의 눈으로 나의 옛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미련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믿음을 받으려면 내가 미련한 길을 가야 구원받고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필연적인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 구원받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엉뚱해 보이고 미친 짓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이 길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따라 나서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라난 만큼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라난 만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처음 나올 때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생각이 바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아 이전에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 알지 못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과거에 생각해보면 아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했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과거 행동이 미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난 부분은 그렇게 체험적으로 얘기를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더 자라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은 역시 미련한 부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각되는 부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련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더 자라날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도되고 있다. 더 자라남으로 인도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말씀의 인도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했던 인도자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을 그동안 키워온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역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당연히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라나서 왕의 위치까지 인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옳다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서 왕 노릇하게 만드실 것이라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던 이 자체로.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 없이 자기들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 없이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바는 너희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된 길을 끝까지 가서 나중에 결국 나와 너희들이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 말씀으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생각해보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데들과 같이 인생의 끝자락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형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8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8절, 9절, 10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은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조금이나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도들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사도들을 구경하는 천사도 사도들을 구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데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칭찬으로 얘기하는지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읽고 8절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일단 8절에서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해서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다.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왕 노릇하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왕 노릇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8절이죠. 이제 9절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내가 생각건대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이렇게 미천한 자리로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만히 연결해 보면은 8절에서는 너희는 너네들이 나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교만한데 너희들이 정말 겸손해서 나와 같이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였었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으셨다, 처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잘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 사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왜냐하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8절, 9절 앞에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상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이 없다면은 이 둘의 연결고리가 없이 너네들은 평안하게 있느냐, 널 배부르게 있느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왕노릇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사도들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힘든 삶을 살고 있어,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네들은 내가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너 돌이켜 교만한 마음 버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서 생고생하는데 너네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왕노릇하고 있느냐?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왜냐하면이 들어가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도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사도바울이 원하는 것, 8절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도 제대로 된 왕참다운 왕노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소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그렇게 원하는 부분을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사도바울이 그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 목숨이 경각지간에 다들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곧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사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서 너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기 때문에 너네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의 고난은 여러분께 잘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뭐 일례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앉은뱅이로 고쳐주죠. 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고쳐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험해나 수수신으로 오해를 했죠. 험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 브랜드 갖고 있는 거죠. 에르메스라고 얘기하나. 그 브랜드고 수수는 제우스 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앉은뱅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사도행전 기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명성을 얻어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리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돌을 던지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의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촉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을 미만해 두었다는 얘기가 맞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과 연관돼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이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런 체험을 한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고난 자체를 그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까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그 이유는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경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눈뜬 자로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 감은 사람을 옆에 둬야 내가 부려먹는데 눈뜨게 해가지고 데려고 가고 그러니까 이 가만 놔두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소경이 생각해서 이 눈뜬 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사망에 속한 자들이 이 생명에 속한 바울을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을 받았어 하는 이 얘기는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감옥에도 서너 번 갔다 왔어. 내 전과 3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바울이 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 그런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 교만하지 말라, 나 없이 왕노릇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작용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전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고난을 받은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사도들을 미만에 두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도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너네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너네들도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그 고난 자체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너네들 그 생명 전달받는 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서 너네들도 참다운 왕노릇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네들이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를 계속 열심을 내게 해서 생명을 너에게 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 해야 될 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얘기가 아니라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참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너희가 보고 왕노릇 때까지 가야 될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글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지금 전파되고 있죠. 제가 열심을 내서 여러분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열심을 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열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잘 듣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해서 왕으로 타는 그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일한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신다면 더욱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종국적으로 왕의 자리까지 가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얘기하신 그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좀 맥이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바울이 한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실상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번역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위에 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면 바울이나 이 고생했으니까 이 고생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각시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도로 바울은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가 내 안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세상 사람이냐?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이 하는 행동 아니면 예수가 하는 행동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것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이제 희한하네.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보면 이상한 행동 많이 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 사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거리로 관심이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계를 둘로 얘기, 나눠서 얘기합니다. 천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면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의 하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보면 예수도 천사고 사도도 천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와 비교되고 천사가 사도와 비교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됐을 때는 이 천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미치지 못하고 완전한 아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천사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되는 천사는 아직까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몸에서 낳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받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아들 계열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열심히 모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은 천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이 비교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둘을 구분한 것은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우리 사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경거리로 생각해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죠. 세례 요한은 당대에 아주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감옥에 있는 나를 꺼내줘야 되는 그런 이 사람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는 이상하다, 구경거리가 되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자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 천사하고 서로 비교될 때는 천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에 미치지 못하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그 이 왕노릇하면서 받을 그 영광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받은 영광,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죽어서 거듭난 사람, 그건 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죠. 이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천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를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큰 의미에서 보면 천사라, 하나님의 큰 천사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사람과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세상에 들어온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 10절 말씀 읽고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미련하다는 얘기는 어떤 미련함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보고 구경거리로 보고 미련하게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세상 그 눈먼 자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여러분들을 미련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괜히 주일날 뭐 등산 가든지 여행 가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소풍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인 것이지 거기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없는 돈에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땐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봤을 때는 누가 지혜로우냐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이제 율법교회에서 여러분들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조그만 이 자유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때 맞춰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겠죠. 세상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뭐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리는 기준은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부스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무르침에 있는 성경 그 3권 영문으로 번역됐을 그걸 갖고 왔을 텐데 옆에 있던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와가지고 우리 그 책을 처음 읽더니 아, 이 말씀 맞다고 우리는 이 예수를 지금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 이 얘기에 우리가 정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한 사람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3권에 났을 텐데 그때 그렇게 책을 읽고 가서 그 옆에 있는 출판사들한테 유명 출판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 책 이렇게 소중한 책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BNH 퍼블리싱인가 하고 핸드릭스인가 두 회사를 가서 자기자들이 그 회사 사람 아니까 얘기하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차례로 저에게 와가지고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 무슨 내용이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해줘 무슨 책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여튼 읽어보시라 읽어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성경의 숨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왜 귀찮게 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책 훌륭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귀찮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온 사람은 당신은 학위가 뭐냐 물어보면 학위가 뭐냐고 그때 저는 MDB도 받지 않았을 때인데 학위 없다 그러니까 아 그렇지 베드로도 학위 없어도 그 사람들을 가르쳤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한테는 어렵고 귀찮고 그냥 자기 있는 대로 지금 있는 가짜 복음으로도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귀찮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고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진리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다.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아픈 소리를 하는데 너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들은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데 너네들은 가짜 사도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것이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로 준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지혜로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지금 헛배 부르고 자기 자신 잘났다고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지혜로워졌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저 왕이 되었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바울의 고난하고 바울의 미련함하고 너네들이 정말 지혜롭고 편안함을 이렇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은 정말 배부르고 정말 때이르게 배부르다 하는 것을 아프게 찔리는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나한테 배우고 생명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받는 도중에 그치고 다 됐다고 편안하다고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에게 생명을 준 나는 지금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인정을 받는데 너네들은 세상 사람도 지혜롭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울이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 아볼로파 바울파 나뉘었다는 얘기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까지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 그냥 대충 한두 마디 했으면 내가 알아들을 텐데 이들이 알아들을 텐데 하고 지나가지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그냥 그렇게 때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얘기 듣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악착같이 그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 그만하면 됐는데 왜 또 저걸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망한 때도 있을 것인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거기서 그냥 지혜롭게 거기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좀 더 책망을 받아서 좀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 옛사람들은 낮게 되어야 낮추어져야 아, 그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아픈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말씀도 있고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생고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역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이 얘기는 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런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외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짓누르는 일이 많이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서 왕노릇 해야 될 텐데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도중에 시험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핍박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런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나라에 고난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겪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여기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 이것을 약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약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지금 육신적으로는 뭐 힘들지 몰라도 그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약함에 내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어떤 의도로 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이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약함을 느끼게 된다 안 된다. 약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에서 여러분께 이제 초창기부터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초창기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고 귀한 줄도 몰랐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율법의 교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좋아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세 번, 첫 번째 주 빼고 세 주를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맡아서 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아, 저 말씀 힘들고 어렵고 졸리고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 목사님 안 되겠으니까 또 이 목사님 하세요. 다른 목사님 하세요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그 목사님도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셋째 주일을 뭐 가정주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일을 또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혼자 하시고 딴 분하고 하시고 난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옆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제 어렵게 철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나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그 여기서 나갔으면 여러분들은 뭐 세상에 좋은 말씀하는 그런 말씀 듣고 지금까지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자라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의 자라남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자라남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저쪽으로 내치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 앞에 머물 상황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복음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내가 모르면서 그걸 거절하는 그런 미련함보다 훨씬 지혜로운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이런 약함을 자랑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네들은 강함을 자랑한다. 왕노릇하면서 내가 맞아 바울이 틀렸어 아볼로가 좀 말씀 잘못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의 강한 모습인 거죠. 근데 그 강한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미련하고 못나고 진짜 툭 치면 그냥 쓰러질 애들이 그냥 큰 허세만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교회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 했다 안다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런 허세의 강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이고 단지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는 내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커나가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시간 오래됐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을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9절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8절과 9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정말 참다운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를 미말의 죽음 문턱에 내어두면서 정말 그런 열심을 내는 사도들 너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을 보면 너네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소위 스스로만 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전부 올바른 지혜와 강함이 아니다. 정말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련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런데 너네들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커녕 오히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지혜롭고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 전부 버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앞에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정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미련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길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